창세기 28장 10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찾으셨으면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산 돌을 취하여 베개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의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는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이 나의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니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오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것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벳엘이라 하였더라. 그 성 이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한 번은 그 안동에 갔었는데 그 당시 이광보 목사님이 그때는 형제로 있었는데 저한테 무슨 간증을 하냐면은 최근에 일어났던 자기 삶에 대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광보 목사님은 농대를 졸업했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농협에 취직이 됐대요. 그래서 안동에 이제 발령을 받으러 갔는데 10월에 농협에 가니까 어떤 직분을 주냐 하면은 이제 그 농민들에게 마늘을 수매하라는 이제 그런 직분을 받았대요. 이제 마늘 처리돼 가지고 농민들이 마늘을 가지고 이제 그 농협 앞에 다 이제 가져오는데 그 마늘이 원래 땅에 묻혀있던 거냐 뽑아내 흙이 묻어있는데 그 흙이 좀 마르니까 먼지가 막 날리고 아주 그 이제 마늘 수매하니 그렇게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마늘을 등급을 내려 1등급,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누어서 1등급에는 얼마, 2등급에 그거 이제 측정을 하는데 막 등급을 매기면 농민들이 막 화를 내면서 이거 1등급이면 충분한데 왜 2등급 주냐고 말이지 막 우기고 그 막 마늘 그 먼지 틈이 속에서 내가 내가 대학 졸업해가지고 내 일에 하려고 막 너무너무 힘이 안 나는 거야. 내 한평생 일하면 죽어도 못하겠다고. 그러면 하루 종일 이제 그 농협에서 그 시장에서 마늘 수매하느라고 막 농민들하고 싸우다가 오면 온몸에 막 흙먼지가 묻고 야, 나는 시골에 부모님이 농사를 짓는데 농사 안 짓는 걸 갔는데 대학까지 졸업해가지고 내가 이 틈에서 막 너무 귀찮았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사표를 내고 싶고 하루에도 막 아, 난 이건 정말 못해 먹겠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매한 그 마늘을 이제 좀 이렇게 등급을 좋게 주면은 또 농협에서 윗사람이 이런 마늘을 말이지 1등급을 주냐고 막 뭐라 그러고 이제 위로 막 눌리고 아래로 치고 흙먼지 속에 묻고 그래, 아침에 출근하는데 그렇게 막 몸이 무겁고, 오늘 또 가서 싸워야 하나, 막 그런 생각 속에 그 지쳤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강보 형제가 거기 어떤 그 사람들이 모인 데서 이제 그 점심시간에 일주일에 하면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교회 나오는 자매를 중심으로 한 두세 명이 모여 성경 공부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주, 두 주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 공부가 그렇게 재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경을 펴서 읽으면 잘 못 깨달아지는데, 성경 공부하려고 하면 하나님 막 깨우침을 주셔서 자기 하는 그 성경 공부 갖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고, 자기도 막 그 성경 공부하는 막 행복하고, 성경 공부 마치고 이제 그 자취 식사하는 게 너무 즐겁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소망이 그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 한 시간이 막 기대하고 막 빨리 그어가고 싶고, 그걸 하루 종일 일어나도 마음은 성경 공부에 있고, 막 그래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행복했다고 이강보 형제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성경 공부를 하더니 이제 성경 공부해가지고 한 사람 두 사람 구원받고, 또 그러더 이제 또 다음에 이제 그 생명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이제 뭘 했냐면은 선교 학교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인도에 아싸에 있는 김상근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런 간증을 했어요. 김상근 선교사 옛날에 치과 의사였는데, 자기는 치과가 그렇게 안 되더래요. 한 번은 자기가 막 어떤 사람이 막 그 앓는 이가 있어, 그걸 뽑아야겠어서 그냥 마취라고 이빨을 뽑았대요. 막 흔들흔들 앓는 이가 있어 뽑았는데, 다 뽑고 있으면 나가다가 의사님 이거 이빨 또 하나 흔들리는데 보니까 흔들리는 이빨 안 뽑고 아성한 이빨을 뽑았어요. 그 사람이 막 아는 사람이 다행이지, 안 그러면 막 소송 당할 뻔했다고는 막 또 한 번은 이빨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조사하느라 그 실험하느라 이빨을 넣어 끼웠다 이제 뽑았는데, 그 환자가 이빨을 삼켜버렸어요. 하, 그래가지고 그 환자가 이빨 삼키는데 막 고민하고 그랬는데, 마침 이제 그 화장실에 가서 나온 걸 가지고 이제 씻어가지고 와서 그 환자 괜찮다 해서 그걸 했는데, 하여튼 이 김상은 선교사님이 치과 의사를 해가지고 완전히 망해서 치과의 문을 닫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치과 문을 닫고 자기는 막, 근데 빚도 많이 지고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신문을 보니까 거제에 있는 그 어느 옥포병원에서 치과 과장 구함하고 이렇게 왔더래요. 신문에 났더래요. 자기가 보내 그 이제 특전이 뭐냐면 아파트 제공한다고, 자기는 있을 집도 없는데, 야,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집이다, 직장이다 싶어서 딱 원서를 냈대요. 병원장은 이제 면담원의 병원장이 딱 보니 출신 학교가 서울이 아닌 거예요. 전주니까. 좀 시들하게 보고, 그래, 뭐, 나중에 보자고 하고는 이제 다시 치과 과정 뽑는다, 다시 신문에 광고를 내더래요. 근데 그 김상훈 형제, 하나님, 이거 내게 주신 직장이 될 거다. 근데 그런데 아무도 안 보니까, 그래, 이제 치과 병원에 들어가게 됐어요. 원장하고 계약을 하는데, 보통 2년, 3년 계약을 하는데, 자기는 1년 계약을 하더래요. 그리고 1년 계약을 하는데 왜 1년 하냐 보니까 조만 또 앞으로 더 하면 안 되냐고 해서 1년 계약을 했는데, 그 치과에 딱 가서 이제 이거 이빨을 치려고 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치과에서 환자들께 복음을 전하다가 밑보이면 여기 쫓겨날는지 몰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 이야기를 하지 말고 환자들 잘해가지고 병원에 수입을 많이 올리고 그래야 되겠다고 막 생각을 했대요.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서 네가 네 인간 방법 가지고 네가 잘될 것 같은 생각되느냐? 하나님 의지 안 하고. 그래서 김상훈이 이제 마음을 다 바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치과 병원 입구에 그 뭡니까 대기실에다가 뭐 기쁜 소식지도 갖다 놓고 우리 잡지도 갖다 놓고 책도 갖다 놓고 전도지도 갖다 놓고 그래 이빨 갈면서 자주 보면서 성경 그 우리 잡지 보는 사람 누구냐고 그 사람 다 보면 아주 친절해가지고 입 벌리시어 아 했는데 이제 하면서 교회 나가십니까 하면서 저희도 막 복음을 쭉 전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빨을 갈고 치료하는 그거는 별로 재미가 없는데 복음 전하기 너무 재미있어서 오는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구원을 딱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다른 교회 있다가 우리 교회 거제 교회로 여러 명이 옮겨왔어요. 어느 날 아침에 출근했더니 어떤 사람이 막 과음을 고래 지르면서 여기 이단 뭐 의사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교인들을 끌어갔다고 막 목사가 막 소리를 질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원장이 좀 이따 부르더니 가니까 당신은 의사요, 목사요, 못 들어요. 의사라고. 의사하면 치료를 하지. 뭐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저 병원을 소란스럽게 하느냐고. 아니, 이 신자 환자가 와서 신앙 이야기하면 좋아해서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냐고. 아, 그 교회 목사가 와서 교회를 소란, 아, 자기가 설교를 못하니까 안 가는, 설교만 잘하면 그쪽 교회를 가긴 안 가겠느냐고. 지가 못하니까 와서 교수한다고. 그러면 원장도 아무 말, 그렇지만 앞으로는 치료만 하고, 그거 하지 말라고. 아니, 나, 이거 병원에서 환자들, 기독교인들한테 신앙 이야기하고 뭐, 환자, 그냥 이빨만 치료하는 이야기 하는데 내 신앙 이야기 모두 좋아해서 한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의사도 아무 소리, 원장도 아무 소리 안 하더라고. 그래 이제 하나 둘 구원을 받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집에 가서 이제 저녁을 먹으면서 자매한테 간증을 했대. 야 오늘 그 형제 구원 받아서 막 너무 기쁘다고 막 간증을 쭉 한 거예요. 이제 김상훈이 막 마음에 충만해서 간증을 하는데 자매는 막 그때마다 화를 내는 거라요. 왜냐하면 자매는 남편이 저러다 틀리면 선교 학교 갈 거야. 난 우리 남편은 선교 학교가 싫어. 의사가 좋아. 그래서 월급 많이 받고 해서 주말에 쇼핑도 다니고 외식도 하고 막 그게 좋은데 하는 걸 보니까 틀리면 선교 학교 갈 것 같아가지고 하여튼 막 형제가 병원에 갔다 와서 이제 간증만 하면 막 아내 막 짜증을 내면 시끄럽다 하고 막 이제 막 그래 둘이 다투었다 하더라고요. 어느 날 둘째 딸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오더래요. 그런데 치과 병원 옆에 이비인후과 있어서 데리고 가니까 이비인후과 원장이 깜짝 놀라면서 얘가 여기에 얼굴인데 이거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얼굴 수술해야 하는데 여기로 신경이 네 개나 지나가기 때문에 나는 못하고 부산에 가면은 이거 잘 아는 의사가 있는데 소개를 해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와서 부산 가서 빨리 수술 안 하면 애기 생명을 잃을 수 있겠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저녁을 먹으면서 이제 아내한테 그 이야기를 했대요. 얘가 얼굴에 여기 이게 굳어지는 이게 빨리 수술 안 하면은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하니까 막 잠에 울면서 안 돼요. 우리 아이 얼굴에 수술 자국 남길 수 없어요. 막. 그럼 얘가 이럴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아내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당신 성경학교 가기 때문에 내가 막아서 그런 건데, 하나님 뜻인데 내가 이제 굴복해서 성경학교 가라고 그러고 대신에 안 해도 하나님 도우신다고. 그래 이제 수술하러 안 간 거예요. 그래 밤에 자면서 아내 자고 두 딸 자고 이제 그 앞에 옆에 김상훈 형제 자는데 습관적으로 밤에 자면서 자기 딸 그 볼을 만졌다 그러더라고요. 딱딱한 볼을 자기도 자꾸 뜯어 만졌는데 어느 날 밤인데 이제 밤에 자면 자기도 뭐 습관적으로 뜯어 뭐 딸의 그 볼을 만졌는데 깜짝 놀란 것이 이 볼이 말이 부드러워진 거예요. 그 전에 얼마 전에 이비인후과 원장을 저 과장을 만났는데 이비인후과 과장님이 그 왜 수술했느냐고 안 했다고. 그럼 큰일 난다고. 아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우리 제 아내가 선교학교 가는 걸 반대해서 그런데 이제 선교학교 가면 하나님 낫게 하실 거라고. 근데 병원에서 이제 우리 병원에 또라이 의사 하나 왔다고. 세상에 의사가 하나님 이야기하면서 수술할까 안 하는 그런 의사 어디 있느냐고 그래서 막 병원에 전체 그 이상한 의사 왔다고 소문이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만져보면 막 너무 그 밤에 자다 깜짝 놀래가지고 아내를 깨워가지고 막 만져보니까 이 얼굴이 그 딱딱 돌처럼 굳었던 얼굴이 막 너무 부드러워졌고 거의 정상이 된 거예요. 막 울면서 밤에 막 기뻐하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며칠 후에 애기 데리고 이민호가 원장을 딱딱 과정 보였더니 딱 보면서 이럴 수가 없는데 이건 기적이라고 말이지. 이건 진짜 하나님이 한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때부터는 그 대우병원에서 무슨 소문이 났냐면, 우리 병원에 치과 과장이 믿는 하나님은 뭐 있다. 이제 그런 소문이 쫙 났다 하더라고. 나중에 이제 원장님한테 사표를 냈다 하더라고. 그럼 왜 사표를 내냐고. 난 선교 학교에 간다고. 아니, 뭐 치과 의사가 선교 학교 강의하려고 하느냐고. 아니, 강의 안 한 선교 학교 그 학생으로 간다고. 막 치과 원장님이 그 치과 과장한테 사정을 조금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냐고 한 1년만 더 있다 가면 안 되겠냐고 아 간다고 말씀. 저는 막 시들어서 곧 내쫓고 싶었는데 나중에 알고 전에 의사가 했던 것보다 매월 수입을 이 김상훈이 배를 올렸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원장이 막 그렇게 좋아했더라. 지금 이제 가서 복음의 일을 인도 아싸에 전하는데 이번에 잠시 다녀왔는데 한국에 다녀갔는데 세상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서 그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소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자면 탕자 이야기.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굶주려서 돼지 먹는 지엽 열매를 먹고 그렇게 이제 탕자가 살았어요. 막 춥고 배고프고 어려운데 탕자의 마음에 뭐가 있느냐면은 내 몸이 지금 돼지 우리에 이렇게 비참한 가운데 있지만 내 아버지면은 양식이 풍성해. 거기 가면 나는 잘 먹을 수 있어. 배부를 수 있어.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형제 자매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지만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그 어려움을 겪을 때 세상 사람들은 길이 없지만 우리는 그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그 어려움을 건져내주는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려운 게 왜 어려냐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공고한데 소망이 없을 때 어려운 것이고 반대로 우리가 뭐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많은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예수님께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결코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소망이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서 너무 복된 자리로 옮겨준다는 거죠.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전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열왕기하 5장에 나만 장군에 관한 글을 읽으면서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은 그 주인 앞에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제가 저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큰 용사나 문둥병자더라.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니까 본인 자신도 고통스럽고 그 아내도 어렵고 주변의 사람 다 그런 거예요. 전에 아람산 때를 지어나가서 이스라엘 한 작은 계집 아이를 사로잡아 오매 그가 나만의 아내께 수종들더니 그 주모에게 말하기를 우리 장군님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 계시면 나 좋겠나이다. 그가 저 문둥병을 제가 그 문둥병 고치리이다.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 사로잡 포로 잡혀와서 나만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이 계집 종에는 사방이 절망인 거예요. 아버지도 잡혀 죽었는지 모르고 전쟁에 어머니도 죽었는지 모르고 혼자 잡혀와서 원수 나라에 포로로 와서 원수의 장군 집에 몸종 아내의 몸종 노릇하면서 월급을 줍니까? 언제 뭐 해방이 됩니까? 휴가가 있습니까? 절망 속에서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야 할 그런 형편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계집종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계집종의 기억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이제 전쟁에 져서 나는 포로로 왔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가면 하나님 복을 주실 거야. 이제 마음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연관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선지자가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저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 하나님과 연결의 생각을 하니까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우리 장군님이 만나면 문둥병이 낫겠다. 그 믿음이 그 마음이 그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 장군이 이 사마리아에 선지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제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다. 그 마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마음에 없는 사람들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파주에는 허인수 형제가 미얀마에 있는 김대인 선교사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허인수가 백혈병으로 알아 누우면서 이제 불과 이제 몇 달 더 살지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데 김대인 형제가 허인수 형제 찾아서 복음을 전한 거야. 야 인수야 둘이 굉장히 친했다 하더라. 사랑하는 친구가 이제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김대인 형제 그냥 거기 가서 뭘 전했냐면 이제 친구가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 복음을 열어놨지. 허인도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고 난 뒤에 김대인 형제가 허인수 형제께 기쁜 소식 진거 하나 갖다 줬는데 그 기쁜 소식에 박옥수 목사가 배가 아프다 난 그 간증을 쭉 허인수 형제 읽었어요. 그 간증을 읽다가 보니까 박옥수 목사가 어떻게 병이 났느냐 하면 배가 아픈 건 사실인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구하면 받으면 믿으면 그대로 된다. 그 말씀을 그대로 됐다. 그러면 나도 그렇게 믿으면 되겠다. 그 마음이 일어났다 그러더라고요. 집에 백혈병 다 죽어가니까 눕혀놓고 부모님은 덜에 일하러 왔는데 오늘 성경을 탁 간증을 읽다가 그래 하나님 내 배가 배 낫게 해주고 기도한 것처럼 이 병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왔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다 나았다 하면서 뻘떡 일어났어요. 이제 그 뭡니까? 벌떡 일어나가지고 뭐 지팡이라 해서 나무 막대기 그걸 짚고 비틀비틀 거리면서 덜에 나간 거예요. 덜에 부모님 일하다가 집에 누워있던 아들이 막 그래가지고 오니까 깜짝 인수야 너 왜냐 왜냐 그걸 물어보니까 아버지 저 다 나왔어요. 나 오늘 일하러 왔어요. 막 부모가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애들 죽을 때도 마음이 변한다 하더니 마음이 변했구나. 야 인수야 됐다 됐다 일 다 했다 들어가자 들어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덜에서 일하다 집에 들어왔어요. 괜찮다 됐다 다 했다 누워있거라. 아 나 다 나왔어요. 괜찮으니까 누워있거라. 나 다 나왔어요. 부모들이 아들 몰래 통곡을 했다고 하더라고. 이제 우리 아들이 죽는구나. 이제 우리 아들이 죽는구나. 이제 죽으려고 마음이 변했구나. 정신을 잃었구나. 저를 비틀비틀 다 나왔다니 말이 안 되지요. 부모가 자기 아들이 믿음으로 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루하루 나아지면서 백혈병이 깨끗하게 나온 거예요. 그리가 자기 마음속에 다 절망인데 병원에 가도 안 된다 그러고 자기도 죽는 거 절망인데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딱 들어와서 소망을 주면서 그 소망이 그 마음에 싹이 나면서 점점 소망이 커지면서 절망이 무너지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전부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열왕기하 4장의 선지자 생도의 아내에 관한 이야기도 자기가 남편이 죽고 두 아들 같이 살면서 자기가 빚이 너무 많아서 이제 그 빚이 전부 너무 많아서 이제 두 아들을 종으로 팔려가는 비참한 위치에 있는데 아무데도 소망이 없고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을 찾아갔어요. 한 종 엘리사가 네 집에 무엇이 있느냐? 계집 종의 집에 한 병의 기름 외에 아무것도 없나이다. 너는 가서 빈 것을 빌리라. 빈 것을 빌 때 조금 빌지 말고 그것을 빌려서 문을 닫고 기름을 부어라. 이제 이 여자에게 아무 길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자 마음에 소망을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래 내가 빈 것을 빌려다 그래 기름을 부으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겠구나.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이런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고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사방에 문제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우리 마음에 일으키는 일을 해요. 선지자의 생도의 아내나 다윗이 시글락에서 시글락이 불타고 자기 밑에 부하들이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려 하고 여러분 그런 어려움 속에서 막 이제는 막 처절한 위치에 속했는데 그때 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이 떠오르면서 그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팍 솟아오르면서 내 속에는 모든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절망이나 그걸 내 마음 안에서 이겨버린다는 거죠. 이겨버린다는 거죠.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렛 죽음 앞에서 마리아의 마르다의 마음 속에도 그랬어요. 이제 오빠 하나 의지하고 살다가 오빠가 덜컹 죽어버렸으니까 그 두 여동생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뭘 먹고 살아야 하는지 그러니까 슬퍼서 눈물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절망 속에 빠지고 주변 사람들이 위로하고 왔지만 참 마음에 위로가 안 되죠. 예수님이 오셔서 마르다 마음에다가 소망을 심는 거예요. 네 오라비가 다시 살리야. 아니야 네 오라비 살아. 다시 살 거야. 그러면서 마리아 마르다 마음속에 우리 오빠가 살겠다는 소망이 일어나면서 그 소망을 따라서 이제 그 소망을 따라서 그 마음에 나사로가 살아나고 그 막 장래 집이 기쁨의 집으로 변하고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이강보 형제가 성견하면서 너무너무 감격해하는 거야. 자주자주 옛날에 안동에 있을 때, 안동에 농협에 근무할 때, 그때 막 자기는 막 다 싫었대요. 전부 싫고, 아이고, 막 직장도 짜증스럽고, 싫고, 뭐 하는 것도 싫고, 막 일어나 출근하기도 싫고.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시작에 성경 공부하는 그게 막 힘이 나고 소망이 나고 기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참 많은 사람들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아닌 자식에게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닌 사업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닌 돈에 소망을 두고 그런 사람들이 그 소망이 무너질 때 그때 처참하게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방에 소망이 전혀 없고 집이 다 망하고 아무것도 없고 돼지 우리의 돼지죽을 먹고 있어도 소망을 아버지께 소망을 둔 사람. 여러분 가정이 어렵고 자식들이 빗나가고 힘들고 괴롭고 돈이 없고 빚이 지고 사방이 적막한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심어서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든 뒤에 여러분이 하나님이 소망이 되면 그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성경 신구약 66권의 모든 이야기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빚이 져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가난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실직해서 어려운 것이 아니고 병들어서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소망이 하나님에게 있지 아니하고 세상의 재물에 있거나 자식에게 있거나 직장에 있거나 거기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 불쌍한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이 막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지만 여러분 그 괴로움 때문에 모든 세상의 소망이 다 무너지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소망을 삼는 사람들은 너무 복된 거예요. 아까도 좀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난 이제 5일날 우리 교회가 이 뒤에 산 사는 그 막대금에 다 돼가지고 이제 그 전부 다 경매하는 그걸 다 넘기고 이제 등기 이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 너무 감사한 게 이번에 가을 대전도 집회를 했는데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가을 대전도 집회를 했어요. 근데 우리가 대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 우리가 돈을 헌금을 작정하고 연보를 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돈보다 훨씬 많은 물질을 형제 자매들이 헌금을 해서 대전도 집회를 하고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셨더라고요. 참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를 다녀오면서 아프리카에 이제 그 차를 제가 아프리카의 그 선교사들이 막 어렵게 사는 걸 보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의논해 보니까 봉고 스타렉스 차가 참 아프리카에 쓰기 좋은데 그 새 차 말고 한 1년 탄 거 한 2천만 원 주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막 아프리카에 가면 제일 좋은 차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프리카에 차를 한 대씩 보냅시다. 근데 어려운데 형제 자매들이 다 마음을 거기다 쏟는 거예요. 그 제일 처음에 우리 박문택 장로님 변호사 일을 하는데 어떤 사건이 딱 와서 그 이제 사업하는 형제 사업하다 이제 그 이제 교도소에 가 있는데 그 부인이 이제 이 사람은 아직 구원 안 받은 사람이고 사업하다 그런데 일본이 있는데 계속 방문대 장로에 전화해가지고 제 남편 만나달라고 만나고 가보니까 큰 로펌 회사가 사건을 맡고 자기는 아무 할 일 없어 가서 복음만 전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아미스가 치료하는 병원에 와 있는 동안에 제가 가봤는데 이분이 막 제 앞에서 그렇게 울더라고요. 며칠 전에 편지가 왔는데 교도소에서 내가 목사님 왜 그래 눈물이 나는지 난 모르겠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차를 자기가 한 대 하고 싶다고 그래 이래저래 형제 자매들이 내가 볼 때 뭐 돈이 많고 그래서가 아니라 다 어려운 분들인데도 물론 돈이 있긴 있으니까 하는 거지만 차를 개인적으로 내가 한 대 담당하겠다 그러면 여러 명이 있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 차에 대해서 마음을 써 여러 명이 그리고 아프리카에 차를 보낼 수 있도록 된 거예요. 이제 지금도 차를 이제 사서 이제 그쪽에 접촉해서 이제 보내곤 하는데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들이 스타렉서 존찰 타고 다니면서 선교할 때만 생각하면 가슴이 뿌듯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제 칸타타가 시작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칸타타는 우리 강남교회 배부된 칸타타 티켓이 8,000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아유, 그렇게 많이 배부됐냐. 근데 형제 아매들이, 야, 그 형제 아매 부담스럽지 않게, 아유, 목사님 하도 안 부담스러워 합니다. 형제 아매 막 기쁨으로 그 일을 하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여기 위에 있는 땅을 살려, 양수원 땅을 살려고, 오래전부터 기도하고 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근데 마지막에 계약을 해야 할 단계가 됐는데 제가 48억까지 하자고 하니까 그거 되겠는데 그러나 이제 마지막 만나서 계약을 해야 하는데 계약하려고 딱 써가지고 제가 아니 이런 복도 방문 컨설팅비도 있는데 우리가 서로 접촉했으니까 그런 비용도 안 나가니까 그 정도 깎는다고 48억 한다고 뭐 안 될 거 뭐냐 그렇게 하자고 이렇게 딱 안 돼. 그럼 안 되면 두라고 그랬어요. 그런 안 돼.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인터넷 보니까 바로 옆에 땅이 났는데 경매에 났는데 37억짜리가 막내 16억까지 내려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땅 평선 적지만 활용도는 이쪽 땅이 훨씬 더 활용도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계약 안 하게 해주셨다는 마음이 들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 인터넷 좀 아니 경매에 가서 낙찰 받았어요. 너무 하생장로 낙찰 받고 너무 기뻐하고. 그러고 난 뒤 우리가 뭐 기도했는데 그 물질이 다 마련돼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우리 강남교회 형제 자매들이 정말 대전도 집회하느라고 많은 물질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차 사서 보내느라고 그라시아서 합창단 하느라고 물질 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들 너무 수고한다. 48억 너 너무 많다. 내가 좀 대신 담당할게. 3분의 1만 해라. 그래서 15억 7천에 이 땅은 5,000평에서 50평 빠지는 땅인데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에는 우리가 안 하고 다음 주에 경계 청량되고 난 뒤에 우리 형님이 거기 가서 한번 밟아도 보고 꼭 그럽시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감사 예배도 드리고 그날 우리 떡도 좀 먹자 그랬습니다. 땅 샀으니까. 하나님이 막 하시는 일들은 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거든 노트를 한 권 사세요. 아 참 뒤에 다이어리 사면 될 겁니다. 그러다 이제 거기다가 쓰세요. 내가 계획해서 한 일 가운데서 된 일들이 뭐고 안 된 일이 뭔가 쫙 해보고 하나님 내 마음에 마음을 주셔서 한 일들을 쭉 그걸 그냥 보면 잘 구분이 안 가는데 노트에 정확하게 적어서 보면은 내가 하는 일은 잘 될 것 같고 아름다울 것 같고 좋을 것 같아도 그게 안 돼요.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신 일들은 볼 때는 안 될 거 어설퍼 보이고 되겠나 싶은데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여수에서 칸타타를 마치고 보리수 선생님이 오늘 이제 러시아로 떠난다고 인천까지 보리수 선생님 이제 모셔드리고 이제 오느라고 같이 보리수 선생님 차를 타고 와서 제 차에다 보리수 선생님 옆자리에 앉혀가지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이 너무 좋은 분인데 복음 이야기에 딱 들어가니까 주무시더라고요. 제가 그분에게 복음 전하려고 마음을 많이 썼어요. 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너무 똑똑하신 분이에요. 저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때만 진짜 훌륭하고 똑똑, 음악에서 특히 지휘에서는 현재 세계 생존한 사람 가운데서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다 할 정도로 지휘를 잘해요. 그래서 그라시아스 합창단, 정말 형편없는 합창단을 세계 최고의 합창단으로 만들었어요. 제 딸이 그라시아 단장인데 내가 물어봐요. 은수가, 예, 아버지. 저 뭐야, 보리수 선생님 러시아에 바쁜데 오라 안 가고 네가 지휘하면 안 되냐 내가 물어봤어요. 아버지, 내가 지휘하면 지휘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지휘를 하면은 그 말 같던 소리가 점점 흐려지기 시작하고 보리수 선생님과 지휘하면 그 흐렸던 소리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지휘하지만 이거 지휘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휘는 최소한 예순이 넘어야 정상적인 지휘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아직까지 돌팔입니다 하면서 그 보리 선생님 와서 지휘를 하는 거 보면은 내가 봐도 딱 와서 하면 딱 몇몇가 탁탁탁탁 지적해가지고 딱딱 뭐 지휘해도 그냥 탁탁 그래 그 지적. 그런데 막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분이 온 마음을 다해서 우리 위해서 오는 거에 바쁜데도 이제 어제 이제 오늘 아침에 가신다고 어제한테 오면 제가 그분에게 이제 처음에 그분이 옛날 공산당이었는데 러시아 공산당이 붕괴되면서 공산당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이 공산당 얘기를 했어요. 요즘 공산당 정신 가진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아무도 없다. 타고 말 전부 다 공산당 본 정신을 버리고 자기 주장을 세워서 공산당이 문제라고 하는 거. 생전에 둘이야 그 이야기 하면 마음 맞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외에는 복음 이야기하면 그래 그 어제 통역했던 자매가 나한테 하는 이야기가 자기도 쭉 복음 얘기하는데 난 아직 때가 아닌 것 같다 하고 복음 다 안다고 그런데도 안 받아들인다고. 제가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때로 장관님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대통령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또 높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셔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만나는 자체도 하나님 아니면 만날 수가 없고 만난다고 복음을 전해도 되어지지 않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걸 너무 분명히 보는 거예요. 제가 보리수 선생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을 많이 써도 이분 마음에서 다 좋아요. 우리 위해서 막 그분이 바빠도 와서 일해주고 막 오라 그러면 막 어려운 건 와서 하고 막 다 좋은데 복음 이야기도 뭐가 탁 부딪히는 거예요. 탁탁 부딪히는 거예요. 이야 정말 복음 그냥 한 몇 마디 전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게 아니야. 없구나. 그냥 어떤 거뭐 제사 한 번은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복음전 구원 받았고 막 그런 생각인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양을 잡고 죄가 넘어가고 죄가 없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가까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복음 전하는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부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라는 것은, 여러분 세상적으로 이런 직장 가지고 물질 머리고 쭉, 제가 며칠 전에 어떤 학생이 자기 장래 포부를 이야기하고, 목사님 제가 대학을 졸업하면은 전 장애인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이래 이래 하고 이래 이래 할 겁니다. 쭉 계획을 이야기했더라고요. 내가 그 학생 형제에게 너 계획 그거 틀렸다 그랬어요. 왜요? 하고 물었어요. 내가 대답을 했어요. 네 계획 속에 병 걸릴 계획 들어가 있나? 없지. 네 계획 속에 교통사고 날 계획이 있나? 없지. 네 계획 속에 네가 결혼해서 아내하고 싸울 계획은 있나? 없지. 그런 걸 계획에 안 두고 넌 좋은 것만 전부 계획을 넣었다. 그러면 네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대로 되고 병도 한 번도 안 걸리고 너 자식들이나 네 가정에 내 아내나 그렇게 병도 안 걸리고 다음에 네 아내하고 마음이 맞고 한 번도 안 다투고 그렇게 될 수 있다면 그 계획은 좋다. 그러나 네가 교통사고 나거나 병이 걸릴 확률이 있고 우려가 있고 아내하고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럴 때에 어떻게 하겠느냐. 저는 제 아들이 장가들 나이가 됐을 때,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내가 며느리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주위에 좋은 자매들이 보면은 그런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형제나 자매들 보면은 참 좋았던 형제나 자매라도 인간은 항상 티가 있고 흠이 있고 문제가 있더라고요. 믿었던 형제가, 좋았던 형제가 정말 생각 밖으로 변하고 마음을 가슴이 그 내가 며느리를 봤는데 참 좋게 생각했던 며느리가 어느 날 며느리에게 약점이나 잘못된 부분을 봤을 때 내 마음이 어떨까?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 보는 게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무슨 마음이 드느냐 하면은 주님, 주님 만일에 우리 며느리 누구든지 간에 어떤 약점을 가져도 명확하게 주님이 우리 며느리 정해주었으면 나는 기쁘게 받고 싶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그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며느리를 얻는데 내 의견을 0.1%라도 내가 썩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제 아들에게 좋은 아내를 주고 나에게 좋은 며느리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날 제가 제 아내한테 조용히 이야기를 해서 여보 내가 하나님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느냐 하면은 며느리 보는데 내 생각을 0.1%라도 썩지 말고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사람을 며느리 보라고 했다. 당신도 우리 영국이 결혼 위해서 아내를 얻을 때 당신 생각 0.1%라도 썩지 말자. 아내하고서 약속을 해. 아내도 그러겠다고 좋다고. 다음에 이제 아들을 불렀어요. 야, 내가 너 결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들었는데 나는 네 처를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고 내 아내, 우리 사람이 구하지 않고 너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내를, 며느리를 얻고 싶다. 그러니까 너도 네 기준 다 버리고 하나님 기도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내를 얻어라. 우리 이제 셋이서 그렇게 의논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자매가 보이고 어떤 좋은 사람이 보여도 제가 눈을 감고 제 아내도 눈을 감고 제 아들도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김소원 목사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목사님, 영국이 결혼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정아가 영국에 결혼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김소원 목사님 이야기를 하나님 종의 말로 그대로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세. 이제 우리 며느리 결혼해서 10년이 지났는데 11년째 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너무너무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 며느리 얻을 때 보니까 저처럼 자기가 안 웃고 늙은 종을 보내 하나님이 정해놨다 가라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내가 좋아하는 일, 내가 기뻐하는 일, 내가 가면 그 일 속에 마음이 젖어 있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28장 이야기 오늘 한 이야기 다 했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나 선지자 생도의 아내나 아니면 탕자 이야기나 전부 인간적인 면으로 아무 소망 있고 절망적인 것밖에 없는데 그들에게 중요한 사실 하나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그들은 갖고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의 계집종이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눈물로 매일 세월을 보냈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가졌습니다. 선지자 생도의 아내가 그랬고 탕자가 그랬고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소망을 갖는 이것이 참된 것이지 세상적으로 돈을 많이 벌고 지위를 가지고 그거 하나님으로 말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을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사울은 왕이기 때문에 다윗 하나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가 다윗 하나 죽이면 죽일 수 있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의 왕이 자기를 죽이는 죽임 앞에 직전에 있는데도 인간적인데 기대를 두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까 결국 사울이 죽지 다윗이 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것 가능한 것 아무리 따라가도 그건 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지만 소망을 하나님 앞에 뒀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복을 받을 수 있고 은혜를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형의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는데 야곱이 피해서 이제 바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졌습니다. 사람들이 해가 지면 이제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벌판에 짐승들도 많고 위험한 일도 많으니까 어디 인가가 있어가 자기 실만한 데 사방을 둘러봐도 인가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사는 집이 없는 거예요. 잠자리를 구하려고 했어요. 제가 한 번은 산에 올라갔어요. 산에서 무서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산에 올라가면 왜 무섭지? 안 무서운데. 근데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서 밤을 한번 지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혼자 한번 좀 약간 혼자 외로울 것 같아서 형제들을 데리고 밤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셋이서 밤을 지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아무것도 거기 이제 절벽 밑에 그게 탁 지는데 하룻밤을 지내고 날이 밝으면 너무 기분이 상쾌하고 좋더라고요. 밤에 잠은 잘 못 잤지만. 그 다음부터 산이 굉장히 친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산이 아주 여러분에게 멀어지거든. 산에 가서 하룻밤 잠을 자보세요. 그럼 굉장히 산하고 가까워져요. 저 산을 참 좋아해요. 야곱이 그 산에 갔을 때 그 벌판에 아무도 없는 인기척도 없고 민가도 없고 거기서 이제 짐승대 나올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밤을 지내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막막했어요. 이제 내가 형님이 나를 죽이려 도망가는데 판단나람에 가면 내가 무슨 일을 만날는지 외삼촌 라반이 있다고 하는데 라반이 나를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지금 막 그 아무 길이 없어서 그냥 살기 위해서 할 수 외삼촌 집까지 가야 하는데 가는 길이 멀어서 며칠 몇 날을 산에서 자고 벌판에 자는데 무슨 짐승을 만나는지 어떤 어림이 올는지 모르는 정말 적막한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이 그냥 형님이 죽이나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바딴 아람으로 가고 있는데 벌판에 잠이 들었어요. 돌 하나 베고 돌베개하고 누워 자는데 자기를 도울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지만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계셨고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 자기를 지킬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은 야곱을 지키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야곱아, 너 지금 혼자인 것 같지? 너 외로운 것 같지? 너 어려운 것 같지? 너 어려워하지 마. 너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네가 어디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야곱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았더라면 너무너무 행복할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움을 당하면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우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슬퍼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이 너무 공부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피곤해하고 하는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 겁내지 마.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너 어려워하지 마. 너 아무도 없지만 내가 너와 같이 있을 거야. 네가 어디 가 내가 너를 지켜 너를 이끌어 돌아오게 할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하나님이 야곱 마음에 두려움을 내쫓고 싶어서요. 야곱 마음에 근심을 내쫓고 싶어서요. 야곱 마음에 고독을 내쫓아주고 싶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곱의 꿈에 보이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처럼 뭐 정말 야곱이 삐뚤고 정말 삐딱한 사람인데 우리도 그런 인간이지만 야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삭에게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준비한 그 은혜로 말 우리의 복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야곱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것처럼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가시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때까지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그냥 복은 받았지만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내가 두려워할까 봐 하나님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걸 보이시는구나. 내게 절 떠나지 아니하시는구나. 내가 어디 가든 하나님 나를 지키시겠구나. 그 마음이 야곱의 마음에 일어나니 사방이 짐승이 울거려도 두렵지 않고 라반이 자기를 괴롭게 해도 괴롭지 아니하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 수 있는 사람으로 야곱이 변한 겁니다. 나는 우리 기쁜 소식 강남교회 형제자매들 이번에 우리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하면서 막 행복했습니다. 아까 재원호 형제의 간증을 했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을 만났습니다. 칸타타 하면서. 그 미리 오후에 가 사무실에 가 있으면, 거기 세종문화회관, 그 이제
사무실 가 있으면 참 칸타도 온 사람들이 이제 자기 뭐 데리고 모시고 온 분들 한번 소개해서 이야기도 나누고 또 같이 말씀도 전하고. 이야, 저는 막 칸타타 1년 12달 하고 싶어요. 왜 크리스마스가 12월 달 한 달만이야. 1월 25일 크리스마스, 2월 25일, 2월 크리스마스, 3월 25일, 3월 크리스마스, 4월 25일, 4월 크리스마스. 그랬으면 해. 1년 내내. 미국의 형제들이 크리스마스 칸타타라고 하는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막 사람이 연결되고 구원을 받고. 이제 보통 뭐 한 칸타타 한 도시에 500명, 600명씩 이제 명단이 막 구한 거. 그분들 명단 적어주고 하죠. 5,600명인데. 한입 찾아가면 그들이 그렇게 고마워, 행복해 하는 거예요. 1년 열도 그거 찾아다니다 보면은 1년 다 갈 것 같아. 내년 또 칸타타 준비해야 하고 그럴 것 같아. 뭘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하는 일들, 복음을 위해 하는 일들은 너무 행복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망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일은 실패도 있겠지만. 저는 정말 오늘 아침 이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그런 잘 보이는 소망, 사업, 거기에다 소망을 많이 두지 마시고, 자식에게도 소망을 두지 마시고, 정말 내가 뭐 돈 집에 여금에는 거기다 소망을 두지 마시고, 여러분, 뭐 은행에 뭐 몇 억 탁 저축해 놔도, 하늘만 불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아멘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중요하지. 또 그런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나만 잡은 집에서 계지 쪽으로 팔려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계시면 나만 잡은 이 계지 쪽으로 말하면 문둥병 나가 와서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내 상사에 그 성경이 없지만 야, 너 오늘 우리 집에 양딸 해라. 이제부터 내 딸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막 그 계집종에게 복을 주시고 그 가정을 복을 주시고 제가 늘 그 매일 성경 공부하고 사모님, 사모님이란 어머니라고 부르라니까. 예, 어머님 오늘은 열왕기하 5장 읽겠습니다. 생각만 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오늘 허망한 것에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모든 소망 예수님께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람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과 모시지 않는 사람 이렇게 둘로 나눕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없는 분들은 아무리 잘 돼도 망할 때 형편없이 급절하는 일이 나지만 예수님과 함께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도우시고 이끄십니다. 야곱처럼 나만 자원의 그 계집종처럼 선지자 생도의 아내처럼 성경에 그런 이야기 너무너무 많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울 때 도우실 테니까. 야곱아 넌 지금 혼자가 아니야. 넌 외롭지 않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지킬 거야. 무슨 일이 해도 너와 함께 할 거야. 어딜 가 너와 같이 갈 거야. 이런 예수님이 있는 분, 이런 하나님 있는 분이 행복하지. 돈 있는 사람 행복하지 아니하고 재산 많은 사람 행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돈의 소망을 가지고 있던 거 오늘 하나님께로 소망을 바꾸세요. 알겠습니까? 소망의 주소를 바꾸세요. 자식에게도 소망을 너무 두지만 너무 자식도 피곤하고 여러분도 피곤해요. 그냥 자식 그냥 잘 크라 하고 놔둬요. 그 놔둬도 크니까. 그리고 어려움을 하나님 손에 한번 맡겨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끄시면 그때 복을 받는 거예요. 다른 눈에 보이는데 소망을 두지 않으려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소망을 가진 강남교회 형제자매들 복되도다 영광스럽도다 아름답게 될 줄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